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힘을 다해서 주를 말씀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고 능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생명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다 하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고 또 그 일환으로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개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노예되었던 종됐던 땅에서 불러내서 해방시키는 얘기, 죽음과 같았던 막다른 길목이었던 홍해를 쫙 갈르셔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 그런 이야기, 또 이렇게 시내산 밑에 도착했는데 광야 여정에서 이제 얼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약속의 땅, 복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이 되도록 언약을 맺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이란 것은 계약하고 비슷하지만 계약은 행동과 조건을 주고받죠.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해라. 언약은 사람과 사람을, 인생과 인생을, 인격과 인격을 주고받는 겁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될 테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지켜주고 언제든지 보호하고 살려줄 테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나를 닮아서 살인자가 되지 말고 나를 닮아서 도둑놈이 되지 말고 나처럼 정결하고 나처럼 진실만을 말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게 약속의 땅, 복된 땅, 젖과 꿀에 들어가는 그 축복과 복보다 훨씬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렇게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에 따른 여러 율법들을,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돈은 이렇게 빌려줘야 돼,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돼, 농사진 건 이렇게 추수하는 거야, 손해를 끼쳤으면 이렇게 갚아야 돼 라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법을 가르치는 것이 시내산 밑에서 1년 반이 거진 1년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자리가 없어지네요. 예, 그 얘기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를 다 지나고 민수기 10장까지입니다. 언약 맺는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민수기 10장에서 드디어 출발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매일 성경 민수기 15장부터 이렇게 매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0장에서 마침내 호렙산, 시내산, 언약 맺은 그 산을 떠나서 출발합니다. 그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기간을 광야 여정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실제로 그 땅은 광야였고 사막이었고 그 광야 땅을 건너가는 그런 여정이 그 다음부터 민수기 10장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명기 8장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그 생활을 왜 허락하셨는지, 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지 하는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시편에도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고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 구절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니까 어린애들 너무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녀를 기르지 말고 세상의 어려움도 겪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뭐 비온 땅이 단단해진다면서요. 그렇게 굳어진다고 세상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고생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더 잘 받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는데 하나님이 어디 듣도 보도 못하던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이름을 가진 만나를 매일 내려주셔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굶어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야 인생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을 살찌게 하고 길러주는 것은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나는 길을 몰라도 사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예,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당장 내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부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만나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진짜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모범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배워서 그 교훈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유익을 누리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시겠지요. 성경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의 길을 걷도록 훈련하는 그 유익함은 우리가 성경을 남의 이야기로 조상들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좋은 가르침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교훈을 추출해내서 교훈을 내가 힘써서 이제 지킴으로 그 교훈대로 애써서 살아감으로 약속한 복을 누리는 것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은혜롭고 훨씬 현실적이고 진짜로 힘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내가 무슨 옳은 좋은 말을 배워서 실천할 건가 이런 마음으로 그걸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익해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속에서 내 얘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서 내 얘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부끄러워 내 입으로 말하지도 못했던 얘기도 성경에 있고요. 차마 내가 어떻게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복잡하고 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바른 기도일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나도 차마 하지 못하던 말을 여기에 기록하셨나?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3인칭으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1인칭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금과 옥조 같은 교훈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교훈이라기보다는 거울입니다. 내 모습이 거기 있어요. 내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조상들에게 다윗에게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한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세요. 나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겪는 고난과 내가 답답한 거에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밖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예배당 밖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보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몰라요. 저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저럴까? 저 사람들은 뭐 왜 저럴까? 그런데 일단 들어와서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며 선포하고 예배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야, 내 자식이 나의 은혜를 알고 나를 기뻐하는구나, 나를 칭찬하는구나,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실 때 우리 심령이 그것을 알 때 우리 심령이 정말 기뻐지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애들이 뭐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 마음이 제일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 얼굴이 환해지고 야, 너 때문에 나는 정말 살맛이 난다 그럴 때, 아버지가 칭찬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그 아들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야, 정말 살맛 나는구나, 정말 기쁘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예배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예배도 우리가 밖에서 드리지 말고, 예배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무슨 생각한 것이 있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옳게 하나 이렇게 따지면서 들으면 은혜 하나도 안 돼요. 저도 알아요. 못하는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예배 가운데 그 거룩하게 시간을 정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뭐 무슨 목사의 위치란 이런 것이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가장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는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안에 들어가서 읽는 것입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무릎에 앉은 사람처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렇게 읽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낸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다시 쭉 읽지 않겠어요?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 참 변덕이 죽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죽을 듯 변덕을 부렸을 뿐만 아니라 메이저 반역도 여러 차례 일으켰어요. 정말 위기가, 하나님이 다시는 상종도 안 하겠다, 나는 같이 안 갈 테니까 니네만 가라, 막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걸 후회하게 만들 정도로 내가 새로 시작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로 정말 메이저급의 중요한 반란들도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그런 단계 단계마다 하나님의 심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결같고 여전합니다. 하나님이 후회도 했어요. 계획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간다고 했다가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러기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했다가 무섭다고 하니까 그래 니네 말대로 무서운 가운데 조금 더 돌아라 이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이게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과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르게 반응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고 여전했습니다. 한결같고 여전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언약식을 맺은 이후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런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책을 주셔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식을 은혜롭게 마친 후에요. 하나님이 같이 가야 되니까, 동행해야 되니까 같이 가기 위한 장치가 성막이었거든요. 하나님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꺼낼 수 있는 황금 송아지 우상으로 섬기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십계명 중에 이계명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물건들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고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장치가 성막이었어요.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지, 얼마나 최선의 것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견디지 못했잖아요. 모세란 사람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갈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을 들여서 같이 가려고 하시는데, 진짜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데리고 다니려고 했어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을 원하니,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니, 그렇게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니 다 해줄게. 약속의 땅에 내가 보내줄게. 천사를 보내서 다 이기게 해줄게. 앞길을 정리해줄게. 내가 약속한 대로, 나는 거짓말은 안 하니까 젖과 꿀의 흐르는 땅에 가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못 가겠다. 너네랑 같이 가다가 너네가 다 죽으면 어떡하니? 나는 너희와 못 가겠어 하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그것이었어요. 모세가 기특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아이고 보내주신 데니까 하나님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지켜서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주시고 상관은 말아주세요, 간섭은 말아주세요. 그러고서 갔으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고 영화를 누렸던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되었을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역사 속에 쓰러져간 힘센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기특하게도 모세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 복받는 곳에 들어가기보다는 이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일지라도 하나님과 여기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려거든 우리 보고 혼자 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같이 가겠다 얘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친히 가겠다고, 그 온전한 영광으로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준비를 시켜야 되니까 깨버렸던 십계명을 두 번째 돌판에 다시 새기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불러서 성막 설계도를 다시 주셨어요. 성막 설계도대로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도록 시내산 밑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다 짓고 제사장도 세우고 백성들을 다 가르쳤어요. 인구를 다 계수했습니다. 몇 명이나 들어가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어떻게 많은지 세보니까 정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을 것이다 한 대로 정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렇게 은혜롭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합니다. 그게 민수기 10장이에요.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이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한번 삐지셨잖아요. 안 간다고 했다 마음을 돌이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를 아셨잖아요. 반역하기 쉬운 민족, 속을 훤히 들여다보셨잖아요. 하나님은 한결 같으셨습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0장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에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밤에는 여호와의 불기둥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한번 상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속마음과 정체를 아셨는데 하나님은 한결 같아서 그 백성의 여정에 3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쉴 곳과 갈 곳을 아시고 위험한 곳과 편한 곳을 아시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열 하루를 갔어요. 출발해서 열 하루를 갔습니다. 금방이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는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으면 그 서쪽에는 가나안 땅이 있고 동쪽에는 에돔과 모압 땅이 있잖아요. 지금의 골란고원, 요르단 있잖아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요단강 서쪽에 남쪽에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보이는 곳이에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그냥 쭉 올라가면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열 하루 만에 와서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열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살펴보고 왔습니다. 과연 좋은 땅이었어요. 과연 열매가 많이 맺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에 비하니까 이 정찰 갔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처럼 보였어요. 거인 앞에 메뚜기처럼 보였어요. 가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셨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죽이려고 한다. 이러고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두 사람은 가자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본 게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하며 가자고 그랬어요. 그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신명기 1장 29절에 나옵니다. 제가 찾아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신명기 1장 29절 가데아 바네스에서 눈앞에 두고 무서워 못 가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정 동안에 아들이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계속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또 상하셨어요. 그래 안 들어갈 거니 하나님이 너희를 죽인다고 그렇게 입에서 말하냐 너희 입의 말처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14장이에요.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했는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 스파이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입술의 말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을 준 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니? 그 말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서 그렇게 거역한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이 백성들이 우리의 자녀들 불쌍하고 앞뒤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힘도 없는 자녀들을 이 적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다 죽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죽게 만드신다. 그렇게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니네가 적들에게 잡혀 죽을 거라고 한 이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다음 세대들은 너희의 자녀들은 내가 지켜서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거역한 1세들이 다 죽고 앞뒤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만 따라갔던 2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 기간은 얼마나 끔찍한 기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징계하신다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끔찍한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거역해서 40년 동안이나 그것도 뭐 무슨 애쓰고 노력하면은 개과천선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니 얼마나 끔찍한 기간입니까? 근데 그것은요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 자리에 계시면서 어디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 돌고 와봐라 그때도 나를 거역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40년을 하루같이 처음부터 그러셨던 것처럼 하루같이 같이 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밖에는 누운 곳이 푸른 초장이고 물 먹는 곳이 쉴만한 물가고 여 목자와 함께하는 그곳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는 든든하고 안전한 곳이에요. 근데 목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혼자 있는 양에게는 거기는 짐승들이 득식을 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이고 어디로 가면 물이 있을지 정말 알 길이 없는 황량한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여기서 꺼내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지 그것만 기다려지세요? 네,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오늘 푸른 풀밭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쉴 만한 물가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목자가 눈에 보이는 양 되게 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일지라도 적들에게 둘러싸인 사람처럼 두려워 발발발발 떠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 보면은 강아지가 뭐 이렇게 공원에 놀러 가면은 큰 개들이 막 둘러싸면 바들바들 막 떨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인 품에 딱 안겨가지고 주인이 주는 간식을 자랑스럽게 먹는 그런 것처럼 비유가 뭐 그래서 좀 양해하십시오. 그런 것처럼 원수의 목전이라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차려주시는 상을 먹는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진짜 유익은 그겁니다. 이거를 하루빨리 잘 지나가서 빨리 교훈을 배워서 믿음으로 선한 것으로 지나가서 유익을 영화를 누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돼요. 고진감냅니다. 비온 땅이 단단해져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 아니더라도. 근데 하나님이 택하고 은혜 주시는 백성의 진짜 유익과 능력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갔습니다. 1세대는 저주받은 세대고 2세대는 축복받은 세대일까요? 아닙니다. 1세대가 저주를 받았다면 2세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본 게 맨날 하나님 원망하는 건데 본 게 맨날 상황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언제나 내 인생이 꼽힐까 하는 그거였는데 어떻게 축복받은 백성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치사해서 저렇게는 안 살 거야 하고 힘을 내서 열심을 내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완전한 만족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의 세대가 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유익을 누리는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날마다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와 날마다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을 누리는 부모를 보고 자란 세대가 축복의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차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지라도 1세대는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남의 나라 말로 사느라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큼도 그런 그 성공과 성취와 복을 누리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성공의 근원,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누리며 즐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본 이 세대들은 세상에도 서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는 겁니다. 참된 축복의 세대가 돼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그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살찌게 하고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나는 비록 이럴지라도 너네만은 잘되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비록 이랬을지라도 너네만은 너네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한다 그러지 마세요. 너네를 위해서라도 지금 하나님을 누리세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애써 힘써 일하세요. 주시는 만큼 만족하게 여기며 감사하세요. 그것을 보고 부모를 교회를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란 세대가 축복의 세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열매를 거두게 하셨을 때 정말 그걸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다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당한 시험을 온전히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돌덩어리로 빵을 만드실 수 있었지만 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승리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살려줄 건지 죽이려고 하는지 살 것인지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아버지와 동행하셨어요. 세상에 멋진 것 많지만 하나님 내가 저것을 얻고 그러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만 섬기고 아버지만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시험을 이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다 아세요. 우리의 실력과 형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축복의 자리인데 거기에서 답답해하고 이렇게 고난받는다고 원망하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예수께서 그 시험을 똑같이 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시게 승리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눈만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형제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까? 판단자와 평가자가 돼서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언제 면하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하고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따져보셨어요. 하나님이 계산 다 했어요. 하나님이 작전 다 짰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그러니 내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함께 가자.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요행이 아니라 대박 맞은 것이 아니라 로또 맞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천국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답답하게도 하세요. 유익이 기다립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오늘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과 상황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십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 주실 거냐고, 언제 구해 주실 거냐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미 아침 저녁으로 옆에 앉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이미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풀고 계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지요.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더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예,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기쁠 때는 찬송 부르고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본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과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뭔가 다르구나. 내가 세상의 성공으로 치면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세상의 인격으로 치면 저 사람보다 훌륭한데 내가 세상의 행복으로 치면 훨씬 잘 누릴 수 있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다른 근본적이고 영원한 복과 능력이 있는 것 같구나. 제가 그렇게 교만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인도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부모, 하나님을 증거하는 윗세대,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야 기간이라고 얼른 벗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때로는 부르짖고 원망하며 가는데 하나님 과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 사실은 그 기간이 하나님이 더 가까웠던 기간이고 그 기간이 하나님이 더 힘을 쓰셨던 기간이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가 예수가 하나님의 원수된 저주를 당하셨던 그 시간이고 우리가 연약해서 갈 길을 알지 못하신 그때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신 기간인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보이는데 앞길은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하나님 주위를 돌라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과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상, 머리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기름 부으심,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심령의 소망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걷는 이 순례의 길에 주님 나의 목자가 아버지가 나의 길이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